우리 사무엘하 말씀 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우리 5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이제 바울임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임은 이전에 언급된 바 있는 성읍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미가를 돌려받고자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사울이 미가를 다윗에게서 빼앗아 이제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갈이 이제 발디엘에게서 떠나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갈 때에 발디엘이 울며 따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 보면 발디엘이 울면서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이 바울임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언급되었던 성읍이 바로 이 바울임입니다. 그때에는 발디엘이 울면서 왔던 도시였으나 이제 다윗이 그 성읍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비난의 길 가운데에 지나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한 사람 또 만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피난길 가운데에 만나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시므이입니다. 성경은 5절에서 시므이가 사울의 집 족속이라 말합니다. 사울의 친족 중 하나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폐주하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일행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말하고 7절 이후에서부터 보시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말들에 대해 성경이 기록합니다. 특별히 7절에 사악한 자라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사람아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 무가치한 것, 파괴, 파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로시므이는 다윗에게 이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 파괴를 일삼는 피 흘리는 사람이라 그리 저주하며 그렇게 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족속의 피값을 다윗 너에게 지금 돌리고 계신 것이라 그리 또한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과 특별히 그의 아들 이스보셋, 아브넬, 그의 족속인 아브넬까지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상황 맞이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지금 이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이 어려움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일환이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한 다윗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그의 일가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브넬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이것을 오해하였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므이의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듣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다윗 앞에 나섭니다. 그는 다윗에게 내가 저 시므이 죽이겠으니 허락하여 달라 그리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그럴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주의 말도 저주의 말이었고 아무리 폐주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욕적인 처사를 듣는 것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한 개인의 비난, 저주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그 말을 시므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그는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의 모욕적인 처사, 내가 저 사람 처리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겪는 나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도 또한 압살롬의 반역도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식하고 또한 그대로 인정하고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가 보복할 수 없고 내가 반응할 수 없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 징계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 먼저 인정합니다. 자기 죄값 앞에서 먼저 스스로 근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의 값을 내가 견뎌야 함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조차도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하여 그는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 속마음은 분명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면전에서 이러한 비난 받으며 저주 받는 것,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붙이는 것과 같은 이 시므이의 행동, 너무 속으로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가 행한 죄의 결과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견디기는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속내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억울하고 좀 분한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하여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을 보면 다윗도 오늘의 이 상황이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지만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연이어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데까지 그의 마음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리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 중에서 이 징계의 때가 지나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너무나도 아프고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늘의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징계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는 믿음의 고백까지 연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여러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이끄실 주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주 앞에 나아가려 노력하면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삶의 불평과 불만들보다 더 많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 그 시점을 옮겨갑니다. 아랫사람 후세에게 그 시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누구를 이제 다시 찾아갔다 말합니까? 압살롬 찾아갔다 말합니다. 왜입니까? 어제 다윗이 그리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그를 환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후세와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압살롬은 후세를 의심합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 다윗과의 우정이 있는데 그 우정의 결과가 이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의심하며 물어보는 압살롬의 질문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 후세가 무엇이라 답합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택한 자를 위해 일하고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부친을 도왔으나 이제는 왕을 돕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후세는 자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돕는 자이기 때문에 전에는 왕이었던 다윗을 섬기는 것이고 이제는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이 말에 압살롬이 넘어갑니다. 다윗의 부탁을 들은 후세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이제 내일 살펴볼 17장 말씀에 보면 후세의 위치가 아히도벨과 동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5절에 아히도벨이 먼저 계획을 말하는데 아랫사람 후세를 불러 우리가 이 계획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말하는 압살롬의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술책이 통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은밀히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징계 이제 마지막 때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이어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일하심을 세상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에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남은 마지막 징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일의 성취가 이제 본문 20절 이하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성함을 보이기 위하여서 압살롬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히도벨에게 묻고 아히도벨이 지시한 일을 그렇게 행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 그렇게 아히도벨이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21절에 아히도벨은 이렇게 함으로 다윗이 압살롬 당신을 원수로 여김을 모든 당신의 지지자들이 알게 되어서 아마 당신을 돕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은 설명하고 제안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전 그 왕권의 후궁을 취하는 것이 후대 왕권의 강함을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권력이 바뀌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방에서는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먼저 한 가정 안에 이것은 분명히 근친 간의 관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일, 가증한 일이라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히도벨은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을 세우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다윗을 지금 폐위시키는 의미의 그 행동을 아히도벨은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 우리가 또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잠시 동안 나누었지만 아히도벨 가운데 있는 그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 그것을 통하여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의 어떠한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한 이 조처 가운데에 아히도벨의 제안 가운데에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모두 무엇을 위한 진행이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사무엘하 12장 11절에 그 징계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모든 아히도벨의 계획, 진행, 생각,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다윗을 최종적으로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한 그 징계로 들여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운행하셨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22절 말씀 보시면 그 일이 일어난 장소를 왕궁의 옥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곳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의 시작과 징계가 한 장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며 무엇을 생각하여야 합니까? 결국 죄의 끝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는 다시금 중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와 참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 어떠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때를 통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더 회개하고 주께서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고 세밀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까지 미쳐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주의 믿음과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망과 기대와 힘의 말씀 되겠지만 죄로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두려움의 사실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달음이 힘되고 능력되며 기대와 소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피난길에 만난 사람, 오늘 시므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해하였고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윗 속상할 만하고 그에게 어떠한 조처를 내릴 법도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한 개인의 어떠한 저주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값을 통하여 자신이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들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때에 이 시므이가 어떠하랴, 다윗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죄값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리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우리 또한 지나가게 될 터인데 세밀하게 일하시는 사람의 계획과 모든 결정 또한 운행하셔서 일하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또한 소망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의 회복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 또한 있으리라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배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이미 잘 아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이시군. 주님,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들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간증들과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길 또한 지켜주시며 각 생업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마르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